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진행된 가운데 남북한 대표들이 오후 8시부터 남측 평화의 집에서 종결회의를 열고 3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보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 개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종결회의에는 남북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남북은 오전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오후에 4차례의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오전 전체 회의에서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할 것과 공동 입장 또 응원단 파견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의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측 대표단에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또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과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오늘 회담에서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도 오후 2시경 이를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열고 국제 현안에서 양국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어젯밤 베이징의 다오이타위 영빈관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양국 간 오랜 외교적 관계를 강조하며 서로의 사회제도와 문화 차이를 넘어 정치적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프랑스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적극 허용하고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핀 루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오늘 중국이 남중국해 섬을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렌자나 장관은 중국이 해당 지역에 군사와 무기체계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외교부를 통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건설공사는 중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양 안전과 재난 방지 등 평화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해당 지역에 필요한 방위 장비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장비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온라인상의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전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사이버전 사령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전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푹 베트남 총리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관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시각 등에 대응하는 1만 명 규모의 사이버전쟁 전담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 헬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군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 예정된 하와이 방문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방위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키나와 현 요미탄손에서는 어제 오전 후텐마 비행장 소속 미군 헬기 한 대가 호텔 부근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에 근거해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이 오늘, 즉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현재 공동 발표문 초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한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9일 오후 공동 발표문 초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현재 공동 발표문 초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측이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 서해 군통신선을 복원했다고 밝혔고 한국 정부는 오후 2시경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며 양측은 10일 오전 8시부터 군통신 관련 유선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으로 이날 회담에 참석한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앞서 양측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좋은 계기로 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차관은 이날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전체 회의와 수석대표 접촉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대표단에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천 차관은 전했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라는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반발을 안 한 거거든요. 적어도 반발도 안 했고 여기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국면의 완화나 5.24 주체제, 금강산 개성공단 체계 또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도 언급을 안 한 거거든요.
전 차관에 따르면 실제 오전 회의와 수석대표 회의에서 대북제재나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남북은 특히 전체 회의에서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초안에는 이산가족 상봉회의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측의 평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평창올림픽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한이 공동 입장하며 응원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 대표단, 선수단, 응원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당국자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는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북한 시각으로 오전 9시 30분 시작됐습니다. 첫 전체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진 뒤 11시 5분쯤 종료됐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과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표는 11시 30분부터 따로 만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양측 수석대표를 제외한 대표 4명은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접촉을 이어간 데 이어 4시 50분 2차 접촉을 종료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전반적으로 이번 고위급 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고 공동보도문 초안이 지금 교환될 정도로 수석대표를 제외한 이제 4 플러스 4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미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이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예측대로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의도대로 평창올림픽에 주안점을 두되 아마 큰 틀에서는 아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고립과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나온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회담을 공개로 할 것을 주장하고 또 민족 공조를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회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고립을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뭐 그런 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회담의 성격이고 뭔가 남북이 좀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회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거두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도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내왕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남북관계 전면적인 활성화를 의미하고
반면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북쪽에 대해서 뭐 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2397호 저런 결의가 있는데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난 그런 의미에서 형식상은 뭐 남북 간의 좀 휴전선의 그 긴장 완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북쪽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겠죠.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미 보수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데이나 쇼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최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을 결집해온 데 대한 직접적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을 결집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단지 올림픽 주제에 관한 회담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에 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어 역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맹들 심지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까지 제공하고 결집시킨 강력하고 단호한 지도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분명하고 강력하며 확실한 지도력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실내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북한 군인을 눈으로 보길 원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것,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의 입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투영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이런 최대의 압박 기조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문명세계의 인류 보편적 의견을 수용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문명세계의 보편적 의견은 북한이 그들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하고 세계에 대한 위협을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해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워싱턴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기됐던 교체설과는 달리 그가 꽤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틸러슨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가 있습니까?
예, 틸러슨 장관 자신이 장관직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올 한 해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2018년이 매우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올해 초에는 사퇴할 것이라는 지난해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일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 교체설은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로 널리 확산됐었는데요. 이 신문은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후임자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틸러슨 장관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동안 틸러슨 장관의 사퇴 또는 경질설이 줄곧 제기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과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합의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견해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불거졌던 이런 요인들이 해가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틸러슨 장관이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란 근거는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퇴설이 끊이지 않았던 배경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제안을 받았을 때 트럼프 당선인을 처음 만난 만큼 과거 인연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 유임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이 인류와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틸러슨 장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틸러슨 장관의 대화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수전 솔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차관보로 내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찌감치 솔튼 대행을 차관보로 임명하려 했지만 백악관 내 대북 강경파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솔튼 차관보 인사는 틸러슨 장관의 입지가 회복됐을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발탁한 인사들이 조만간 추가로 국무부에 입성할 것이라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지난해 틸러슨 장관 교체설을 언론에 흘린 건 백악관의 대북 강경파들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지목됐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주변 지인과 동료들에게 이들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꼽으면서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한 보좌관은 이 방송에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 매끄럽지 못했던 언론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협상론자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틸러슨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다면 미북 간 대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근거해서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채택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기관인 유럽연합이사회는 8일 북한의 개인 16명과 인민 무력성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97호가 부과한 새로운 제재의 일부를 옮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 79명, 기관이 5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북한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포함된 다른 제재들을 신속하게 유럽연합의 대북제재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97호를 채택하자 즉각 이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추가 조치가 올해 초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에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의 선박은 모두 245척이었습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선박은 2016년까지만 해도 322척이 검사를 받았고 2015년에도 294척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2013년 301척, 2012년 279척을 기록하는 등 2017년 한 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해외 항구로 운항을 한 북한 선박의 숫자도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항구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박은 152척이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93척으로 줄어듭니다. 2016년 7월과 12월 사이 검사를 받은 선박이 190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0척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북한 선박들은 2016년까지만 해도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몽골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면서 해당 나라의 선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실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들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 선박들이 다시 북한 선적으로 되돌아온 2017년에 검사를 받은 선박의 숫자가 적었다는 건 전체 운항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감소는 대북 제재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5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듬해 2월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lot of the coal boats have already been turned back. You saw that yesterday and today. They've been turned back.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국제법에 따라 정상 운항을 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한 선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해상에서 석탄 등 광물을 실어나르고 있다며 우려했고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박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40년 넘은 북한의 빚을 탕감해줄 계획을 세웠다가 남북한 통일 뒤 회수를 기대하고 이를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이 1970년대 북한의 석유화학공장에 투자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 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영국 정보공개법을 통해 단독 입수한 영국 수출금융청 UKEF 자료에 따르면 UKEF는 2013년 5월 북한의 부채 회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부채를 인정했으며 국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상환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떤 행동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UKEF는 그러나 2013년 6월 작성된 내부 이메일 내용을 소개하며 영국 정부가 부채 회수 시도를 멈추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폴 레드포드 UKE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6월 10일 니겔 스미스 재무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결국엔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부채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독과 서독, 북예멘과 남예멘 같은 신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버림받은 국가가 독재적 경제를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스미스 재무국장은 같은 날 보낸 답장에서 레드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은 북한의 부채 회수를 멈출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보도되던 남북대화 관련 소식들은 언젠가 북한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게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UKEF는 VOA에 북한의 부채가 1975년 기준 586만 파운드에 달하며 아직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기준 금액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최근 환율로 환산할 시 이는 약 793만 달러 수준입니다. 해당 부채는 1972년 영국의 GKN사가 북한의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국 GKN이 투자한 금액은 786만 파운드였으며 북한 측은 총액의 20%와 반년치 할부금만을 상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UKEF가 자국 GKN사의 무역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 부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UKEF가 공개한 자료에 담긴 2008년 북한 부채 상환 전략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랫동안 상환 관력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0년 5월 영국의 부채 상환 요구에 부채를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부채 탕감이나 변제를 요구했었습니다. 영국은 이듬해인 2001년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한 뒤 대리대사를 통해 부채 상환을 위한 협상에 나섰습니다. 2002년 당시 평양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조선무역은행 측과 만났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또 한 번 부채 면제와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부채를 상환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후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 측은 본국의 이른 시일 안에는 부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해당 자료는 영국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기간보다 늦게 공개됐습니다. 앞서 UKEF 측은 지난달 12일 VOA에 해당 문건 공개가 비밀 사안과 교역 기밀, 국제관계와 연관돼 있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가 채무 전문가들은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부채 관련 전문가인 하미드 장겐의 미국 와이드너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부채를 떠안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 argument. West Germany took over all assets and liabilities of East Germany and that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았고 별다른 논쟁 없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장겐의 교수는 남북한 통일 시에도 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통일 당시에도 상황은 같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부채는 한국에 큰 부담을 안기지 않을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First of all, it's not a big deal. I don't think it is more than a few millions of dollars. I don't think it is even $1 billion.
북한의 부채는 10억 달러에도 못 미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데인 롤랜드 캐나다 칼튼 대학교 교수도 독일 사례를 들며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국들과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부채 전액을 인정하고 채권국들의 요구를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 외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도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취재로 확인된 북한의 부채 규모는 최소 5억 달러가 넘습니다. 스위스가 2억 875만 달러로 확인된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오스트리아가 1억 6,888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가 밝혔습니다. IPC는 북한 선수들이 참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는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PC의 크레이그 스펜스 미디어 국장은 8일 북한이 오는 3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것인지 묻는 BOA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은 IPC 주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신체장애인 국제 스포츠 대회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에 열립니다. 스펜스 국장은 IPC가 북한의 참가를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 패럴림픽위원회와 협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창대회 출전권 획득을 위한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과 다수의 북한 노르딕 스키 선수들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선수들의 장애 등급 분류와 북한 선수들이 출전권 획득을 위한 대회들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들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할 경우 IPC는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와일드카드를 검토할 것이 확실하다고 스펜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란 출전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나라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펜스 국장은 북한의 평창 패럴림픽 참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앞서 동계 패럴림픽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창 대회 참가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펜스 국장은 필요할 경우 북한의 장비나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북한 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장비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2012 런던 하계 패럴림픽과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패럴림픽에는 참가했지만 동계 패럴림픽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염대옥 김주식조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신청 마감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을 지도한 브루노 마르코트 피겨스케이팅 코치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두 선수를 지도한 마르코트 코치는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선수들은 훈련 중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출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기량을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염대옥, 김주식 선수를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I've met them maybe 2 years ago. They were competing same competition as some of my other teams.
두 선수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어느 대회여서였습니다. 연락하게 된 건 지난해부터였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 당시 자신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와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안무 훈련을 담당하는 제 여동생과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들과는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까지 약 8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두 선수들의 캐나다 생활은 어땠나요? 감시가 심하진 않았나요?
They love Canada and the man and the coach they were was a member of the federation.
두 명 모두 캐나다를 사랑했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코치 한 명과 스케이트 연맹 측 인사 한 명이 왔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는데 캐나다 생활을 즐겼습니다. 사람들 역시 북한 선수들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의 숙소나 이동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Of course, I mean, like, but basically the question was, you know, how did it go? So of course, like, I was more than.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코치 이상의 역할을 맡았죠. 저와 제 아내는 이들의 교통편과 머무는 숙소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도와줬습니다. 매우 좋고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모두 매우 친절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소가 있었나요?
I know that the coach made me kimchi, so that was very nice of them, which was amazing.
이 북한 측 코치가 제게 김치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남자 선수는 음악을 좋아했고 기타를 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자 선수 역시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 있었던 당시엔 훈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들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신청을 마감 시한까지 안 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It's politics and I don't know enough.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언젠가 세계에서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뉴스를 들었을 때 슬프다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올림픽 출전은 별로 관심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I hope that they are going. That's my personal I hope they're going and I'll tell you why I hope they're going.
물론 이들이 평창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왜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길 원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들이 출전권을 따냈다는 점입니다. 이 선수들은 경쟁을 통해서 출전권을 따냈고 저는 이들이 전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들과 경쟁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스케이트 코치로서 이들이 최고의 페어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길 원한다면 최대한 많이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한다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훈련할 때 평창 올림픽에 참석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나요?
It was never a part of their like we've never talked about worry or not worry. We never talked about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석 문제와 관련해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걱정한 건 어떻게 실력을 더욱 키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케이트 문제를 걱정한 거죠. 두 선수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IOC가 최근 북한을 위해 신청 마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Of course, you know, like of course, but it's, you know, it's I'm happy for.
물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출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저도 평창에 갈 계획인데 가서 북한 선수들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두 선수들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될 자질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Eventually, not right now. Like right now, they're. I think their goals is to crack.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 선수들의 목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카리스마가 강하고 관객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북한 선수들과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완전히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ly. You know, like for me, I teach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I'm lucky enough.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또 일본, 러시아인 등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저희는 스케이트라는 언어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최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선수들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만 한다면 저는 언제든 이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캐나다에서 북한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염대옥 김주식 선수를 지도한 브루노 마르코트 코치로부터 북한 선수들의 캐나다 생활과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대형 트럭이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공단 내에서는 버스들이 움직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과 차량이 등장하는 등 무단 가동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에 트럭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BOA가 구글 어스를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개성공단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약 13m 길이의 이 트럭은 해당 공장 건물 외벽에 맞닿은 형태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트럭이 정차한 위치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대형 통로인 점으로 밀어볼 때 트럭은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와 그림자도 포착됐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이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에선 해당 지점에 트럭을 비롯해 사람이 포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발견된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장 건물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바로 앞 건물 공터에도 약 5m 길이의 하얀색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이 역시 과거 사진에선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그 외 공단 내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이 이동을 하거나 쓰레기 더미로 보이는 물체들이 사라지는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트럭이 발견됐던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대로에는 개성공단에서 운영되던 파란색 버스가 이동하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이 버스에서 북쪽으로 약 230m 더 올라가면 교차로에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성공단 버스들이 개성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은 과거에도 포착된 적은 있었지만 공단 내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서도 버스들이 대거 이동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6월 1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총 33대의 버스가 기존의 주차자리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에서도 추가로 약 30대의 버스가 기존 자리를 이탈해 새로운 곳에 주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BOA는 지난 2016년 9월과 12월의 위성사진 등을 통해 개성공단 내 버스의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 버스들은 주차자리를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스듬히 주차된 버스마저 위치를 변동하지 않은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폐쇄된 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버스들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포착됐고 이번에 추가로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해당 버스들이 어떤 용도로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으며 소유권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UN Security Council has spoken pretty clearly that to have either a joint venture with North Korea or to provide support for trade with North Korea, you need the approval of
안보리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운영하거나 북한 무역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대북 제재 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성공단을 운영하거나 재가동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스테튼 변호사는 트럭과 버스가 한국 측 자산이라면 현지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북한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중장비 등 자산을 빼돌렸었고 북한에서 통신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수익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BOA에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을 돕겠다는 뜻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북가주 이북 고도 연합회에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이 단체의 백행기 회장이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관련 기관 등과 5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가주 이보도 연합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십 차례 유엔 대표부를 직접 방문하고 공문을 드리고 또 왜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산 가족들을 차례하는지 그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그들과 상의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모든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북가주 이북 5도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상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해줄 것을 대표부에 위임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 상봉 신청자들의 방북 기간 동안 정중한 안내와 신변 안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측은 또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시 신청자들로부터 비료와 옥수수값 명목으로 받아온 지원금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인사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며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 간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을 성사시켜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 북가주 이북 5도 연합회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86살 방흥규 씨와 77살 이건용 씨의 방북과 가족 상봉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백 회장은 당시 일회성 행사에 그쳤던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 북한 당국과의 정식 논의를 거쳐 정례적 인도주의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전부 다 이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지나면은 이 이산가족에 대한 모든 미련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강력하게 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우선은 가족의 생사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서신을 교환하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실제 상봉을 성사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로부터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예외 사례로 인정받으려면 방북이 국익과 관련이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성우 씨는 지난 2011년 미 중동부 켄터키주에서 미국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생활보조비와 난민구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등을 받았지만 여느 미국 내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둘러 직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가발 가게와 건물 청소 일을 병행하며 돈도 모았지만 몸이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단과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아메리칸 드림이란 건 몸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성우 씨에게 정작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만났던 인연과의 재회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성우 씨의 보금자리. 단층을 쓰는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성우 씨가 버지니아에서 신혼 살림을 꾸린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정돈이 잘 된 거실에 한눈에 들어오는 건 드럼과 피아노. 성우 씨는 가끔씩 시간이 나면 전자드럼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헤드폰을 끼고 혼자 북소리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모습은 세계은행 연구실에서 본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한켠에는 드럼, 그리고 다른 한 구석엔 전자피아노가 놓여있는데요. 이 악기의 주인은 성우 씨의 아내, 그레이스 씨입니다. 피아노를 연습하는 그레이스 씨. 실력이 모자란다며 연주를 멈추는데요.
제가 너무 처음이라서
아, 너무 좋은데요.
탈북자 부부 조성우 그리고 그레이스 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는
서로 웃으시는데 알아보시고.
뭐 아직까지 그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그 논쟁점이 하나 있긴 한데 그냥 만나기는 한 6년 전에 그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동남아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 그 캠프에서 그쪽에서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던 두 남녀가 첫 인연을 맺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제3국 난민 캠프에서였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랑 결혼한 커플들이랑 이렇게 너희는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그 결혼까지 갔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아요.
여러 번 받아본 질문이지만 두 사람은 아직 이 답을 내놓으려면 서로 생각을 교환해야 합니다.
그때는 되게 남편이 우울했어요. 그 캠프에 1년 동안 있으니까 이 미국은 가고 가야 하는데 이게 기다린 시간이 너무 오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비 오는 날 같은 저희 남편한테 제가 햇빛처럼 찾아든 거예요.
한 40명 되는 이제 유저들 가운데 제가 혼자 있었던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저게 아니라 다른 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햇빛인 거죠. 네.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인기가 되게 좋았죠.
청일점이셨네요.
나이도 뭐 딱 알맞춤하고 그래서 또
지금도 이 분위기 신혼 같으세요. 아직도 그런 걸로 이렇게. 조성우 씨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논쟁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일단 한 1년 정도 있다가 미국에 오기를 결심하고 1년 정도 있다 오고 제 아내는 제가 오는 그 마지막 오기 한 달 전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행각을 결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고, 예. 그래서 그때 일단은 그때 만나고, 그다음엔 또 헤어졌죠. 전 미국으로 오고. 이제
두 사람이 캠프에서 알고 지낸 기간은 고작 한 달. 성호 씨는 당시 캠프에 있는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1년 동안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가면 영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기초 문법당 이제 엔트리 레벨 영어를 좀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영어 배우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특별하게 강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목표도 분명하고 한국 가서 해야 될 목표도 분명하고
또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레이스 씨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던 조상우 씨. 가는 길이 달랐지만 헤어지고 난 후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싹 틔웠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만나게 됐는데요. 켄터키주에 살고 있던 성우 씨가 버지니아주로 이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전화와 이메일로만 교제하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얼굴을 다시 보는 건 헤어진 후로 처음이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 달라진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공항에서 봤는데 낯설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목소리당 그날은 그렇게 매일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또 보는 사람이 딴 사람 아니라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또 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또 그래 조금 변한 게 있을 거 아니면 옷차림 세든 뭐 어떤 또 그 포즈에서 나오는 거든 어차피 한국이라는 사회를 거쳐갔으니까 1년 반 동안에 그리고 생김새도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소목소목했거든요. 저런 데 남자들은 이게 복잡하잖아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누가 먼저 어떤 말을 처음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레이스 씨는 뭐라고 해요? 기억나실 것 같은데?
기억 저도 안 나요.
약간 당황했던 거 둘 다 당황했어요.
저도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까지 아침까지는 계속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통화할 땐 되게 편안하게 아니 그런데 분명히 이게 통화에서는 정말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애인인데 남자친구인데 얼굴을 딱 보니까 엄청 이게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성우 씨는 여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차도 장만하고 지인들과 함께 잔치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기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인가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차를 산 거예요, 누구한테서. 근데 좀 낡았어요. 좀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스포츠카거든요.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땐 아, 미국 선배인가 보다. 네,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막 머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멋있게 낡은 차지만 그래도 차도 운전하고. 그런 게 저는 좀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좀 낯설기도 했지만 뭔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한국에서 뭔가가 진짜 장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파마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진짜 구겨진 차를 타는데도 당당하게 이렇게 차문 열어주고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네.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모습. 그레이스 씨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한국에서의 공부와 일을 접고 남자친구의 권유를 받고 유학생으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오라 그러셨어요?
뭐 우리가 갈라지지 않은 이상이야 내 여자친구도 당연히 오라 그래야지 남자가 그리고 나는 와이프도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나는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서 거기서 대학 다니고 해도 되지만 뭐 미국에 와서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는 것보다 와이프가 미국에 오는 것이 서로 둘 사이에 더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라고 한 거고
어떤 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고자 거나 하는 일에 이제 미국이 살면 이제 물론 용어들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한국보다는 왜냐면 한국은 굉장히 컴피티션이 강하고
경쟁이
심하고 또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도 있지 않을까 많이 근심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조상우 씨는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멀리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고 급기야 1년 반 만에 아예 미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성우 씨와 그레이스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